말씀을 안녕하세요. 그러면 1월 20일 수요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시편 110편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10편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번 주일에서 말씀과 같이 주일 시편 16편 8절 이하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증거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도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일 후 제3일 되는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각 처소 위에 이 시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께서 시냇가에 그 시냇물이 되어주셔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수의 말씀으로 흡족한 말씀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드리는 우리 예배당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오늘도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혀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색깔 있는 펜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밑줄 쫙쫙 그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제 핵심적인 말씀, 여기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직접 선을 그어서 밑줄을 그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굉장히 그 눈에 익으셨으리라 봅니다. 당연히 1절의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을 표시하셔야 되겠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난해 구절이라고 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그 표현을 써가지고 이 시편 110편 말씀을 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이 당시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앞에 항상 뭐가 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붙는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밝히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주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항상 따라 붙는 그 단어는 바로 주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죠. 이름은 여호와고 주는 정말 높으신 최고의 어떻게 높으신 주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높으신 여호와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래서 구약에는 주 여호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신데 다윗의 이 시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를 말씀하셔서 주 여호와 외에 다른 주가 있음을 밝히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난해 구절입니다.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5절에서도 표시를 그셔야겠죠. 밑줄 쫙 그셔야 될 부분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 부분입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도 헷갈리는데 예, 주의 주니까 주 여호와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예,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편이라는 그 성경에서 그 우편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가까운 내 편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의 그 편이 우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우편에 계시고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같은 편의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는 우편입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의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는 이게 주가 같은 레벨로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주가 누군가 그리스도시긴 한데 이게 누군지 이제 도대체 모르니까 난해 구절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표시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편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1절에서도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 부분에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 말씀 때문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시편 110편의 이 다윗의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시려고 여기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주라는 대상에. 이들 이해할 수 없는 누군지 모르는 주라는 주 여호와의 또 다른 주가 있는데 그 주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5절에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찾아보겠지만 그 말씀들이 종종 자주 나 언급되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바로 이 말씀에 다윗의 시에 기록된 이 주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공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이 시편 110편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들을 직접 찾아서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표시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시편 110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예, 이 부분에서도 표시해야 되겠죠.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권능의 홀, 홀이라는 것은 권세를 뜻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에스더서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을 때는 왕이 만약에 금 홀을 내밀면 금으로 된 그 홀을 내밀면 지팡이를 내밀면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도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을 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한 달 이상 됐고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가야 되니까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이거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그 왕 앞에 그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을 입히셔가지고 딱 금 홀을 내미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 홀, 그 왕의 그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보내시리니,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정말 그 힘, 권세가 내려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누구겠습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표시해야 될 부분이 4절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여호와는 맹세하고 이것을 맹세하셨는데 뭘 맹세하셨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부분도 표시해야 되겠죠. 네, 아주 익숙한 단어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는 다른 말로 반열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있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도 밝히십니다. 그 부분도 오늘 찾아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부분을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이제 망연하게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그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 권능을 가지고 행하실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신 부분이 그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의 날에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신 것이 3절의 말씀이시고요. 이 시편 110편의 전체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훗날에 오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부분들 찾아 읽어보겠지만 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였다. 이것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요번 주에도 미리 보고 선견자 다윗을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리켜 이른 말이다. 증거한 것이다.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윗이 훗날에 선지자로서 선견자로서 미리 보고 밝히신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41절이야 4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이야 46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는 것이 이 어떤 반열인가 어떤 등급인가 차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을 다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37절에서는 서기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는 이제 서기관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1절 이하 44절에는 그냥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0장 41절 41절 이하 44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의 서기관들 누가복음 20장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받으셔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뭐 거기야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여러 성경에서 구약에서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구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43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네 이것이 시편 110편이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여기서도 밝히시네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네 어느 말씀입니까? 네 시편 110편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러면 도대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는데 다윗이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칭했는데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는 46절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기들이 이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도 몰랐고 서기관들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는 사람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굉장히 당시에 여러 파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자랑하고 굉장히 그 율법대로 행한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서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하고 자주 부딪혔던 그 파가 바리새파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한 말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왜냐면 이해가,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됐던 말들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벌써 아시고,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했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근데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말씀하셔서 그 주라고 했느냐,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러면 어찌 그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높임말을 썼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예,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예, 누가복음 20장 40절에서 당연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실문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그들 앞에서 하신 이 대답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장로들부터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고소하는 그 제목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66절 이하 7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이하 71절의 말씀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않고 이 누가복음 22장 66절 이하 71절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던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이가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그러시니까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해. 야, 이거 왜 더 이런 참난된 말 외에 무슨 증거가 우리한테 또 필요해. 우리가 신이 그 입에서 직접 들었다. 그러니 이제 빌라도에 넘겨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참남되고 이들 예수님을 정말 최종적으로 아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접 우리가 얘기를 이 사람으로 입으로 들었으니까 이건 뭐 속된 말로 이게 오늘날 우리 뭐 빼박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그러니까는 이거 딱 이걸로 고소를 하자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걸로 해서 넘기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이 하셨던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누구겠습니까? 네,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보고 증거했던 그 예수, 주의 우편에 계신 그 주, 바로 그 주가 예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까 마태복음 22장 말씀같이 그들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몰랐지, 바리새인들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모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대제사장들이 누구며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그 다윗은 그 당시 사람도 아닌데 이미 오래전 사람인데 그 오래전 사람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알아봤던 그 주 예수를 이들은 직접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를 오늘날 우리들은 범하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려고 그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마지막 말씀들을 하시고 명령들을 하신 걸 아시죠? 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 여러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앉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시편 110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들에게 밝히신 대로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다라는 그 말씀 오늘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3절 이하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여 전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딱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바로 그 예수가 시편 110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 사도바울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실 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다시 거듭났으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썩지 아니야 썩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복음서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이것들을 제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10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에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150편에 많은 그 시편의 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 110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주 여호와가 되시는 그 핵심이 이 110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을 사복음 이 신약서를 통해서도 마태복음부터 쭉 이 부분이 이 시편 110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몇 구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들을 읽어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의 110편에 다윗이 미리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그 주 그리스도가 거기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깐 넘어가도록 할 텐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 히브리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먼저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바로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 바로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하신 그 주이심을 여기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뒤에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 이하 14절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 아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다윗,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오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세례요한도 그는 내 뒤에 오는 내 뒤에 오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 뒤에 오신 분이 아니다. 내 후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신들매도 감당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밝히시는 것처럼 그 레벨이 주라는 레벨, 하나님이라는 레벨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3절 이하 14절에서도 이렇게 밝히십니다. 어느 때 어디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천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네,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잖아요. 이렇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언급을 반복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신 그 부분.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또 다른 주, 주 여호와 외에 또 다른 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들을 가리켜서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이 해당되는 천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이 천사의 레벨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니까 주 여호와와 같은 레벨이니까 당연히 천사의 레벨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조금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시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 13절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 어느 말씀입니까? 네,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에 대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가 바로 그 다윗의 시에 언급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예수고, 그 주고, 그리고 그 후에, 그 후에는 바로 이제,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오늘 아까 시편 110편의 그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모든 열왕을 다 파하시고, 이제 만왕의 완주로 이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 곧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좀 건너뛰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잘하신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주 예수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 예언한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한 그 주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레벨이 주 레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를 통해 신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왜 그것이 자꾸 자주 언급되어지는가? 그것은 이 시편 110편의 다윗의 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감동하여 미리 다윗이 보고 그 또 다른 주에 대해서 언급을 말씀하셨고 그 주가 임하셔서 이제 열왕을 파하시고 이제 모든 만왕을 통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제 만왕의 만주가 되시는 그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가 주 예수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 36절에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2장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라라라 뚜뚜뚜 해서 방언이라고 해서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각 나라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에게 각 나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에서 여기서도 우리 2세대는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로 흩어져 산 유대인들이 명절이 돼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오순절이 돼서 모이게 됐는데 각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게 사도행전 2장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또 나오잖아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이것을 각 나라 방언으로 또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왜 중요한 내용인가?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뭐라,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궁금증이 풀리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시편 110편에 그 유대인들이 궁금했던 그 부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주 여호와인데 왜 또 다른 주가 있는가?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주의 우편에 계신 그 주는 누군가? 도대체 누구길래 왜 주인가? 그럼 우리에게는 두 주가 있는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도 풀어주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발등상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유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주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 여호와가 있고 내 주가 또 있습니까? 주의 우편에 주께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주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이하 13절 말씀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찾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신앙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동일하게 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 다 해당되는, 다 읽겠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데 그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예요. 복음은 누구든지입니다. 율법은 누구든지가 아니었죠. 그러나 복음은 누구든지지만 조건은 예수로 말미암아야 되는 것이 큰 복음의 핵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근데 이 주가 만약에 우리에게 두 주가 있다면 여호와도 될 수 있고 예수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했을 때 여호와도 되고 주의 예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도 섬기는 그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잖아요. 자기가 주가 될 수 있는, 뭐 설사 종교를 안 믿어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가 되는 거죠.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가 된다는 의미는.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데 이건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뭐냐면 우리에게는 오직 한 주만 있다라는 거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주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여호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주 예수만 존재하니까. 그분이 주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주 예수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가 예수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주가 여호와죠.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주가 다른 종교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의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라 신하는 것이 이게 잘못 전달돼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주님이여 주여 이게 입에 붙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주라 시인하라는 얘기는 그 시편에 이 110편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셨던 그 주가 주의 우편에 계신 주가 그 주가 예수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인 걸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은 그 주의 이름인 예수입니다. 아까 서두에 주 여호와 할 때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주가 아니라 여호와인 것처럼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주 여호와 여호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되어졌다면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주라 시인하, 주라 시인하라고 그랬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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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얘 정말 권세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인데. 그게 그 주라 시인한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주라 시인하, 성령 아니면 주라 시인할 수 없대.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주라 시인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시인하라는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이것이 시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뒤에 멜기세덱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물론 히브리서 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번 금요배 때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4절과 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 지금 계속 강조사항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즉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우리에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의 우편에 앉아계신 주의 우편에 계신 주 마치 두 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두 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한 주만 존재하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예수가 만유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셨죠. 한 아기니까 다른 아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 외아들이라 표현하시는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 들 때, 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멜기세덱을 평강의 왕이라 부르거든요. 우리에게는 두 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주 예수만 존재하는 게 아니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 여호와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거 여호와를 부인하는 거야? 이게 부인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주 예수가 주 여호와시니까. 그 성령이 아니고선 이게 신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받습니다.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는다고 주님 주여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오해를 받죠. 이상한 어떤 단체로. 그런데 그게 우리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떤 또 다른 그 이론이나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죠. 사람의 주장, 교리,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주 예수가 계시니까 주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소망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다 하나예요. 누굽니까?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이미 누가복음 2장에 나실 때 다윗의 동네에 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그 몰약이라는 그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새 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낼 때 또 목자들 얘기도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성탄절을 만들면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에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왜 그런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미 그때 천사가 태어나신 그 아기에 대하여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다윗의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바로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이때도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한 입으로 다 같은 말, 다 같은 마음, 다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오직 주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담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보좌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로 말미암아인데 예수로 말미암아에 대한 그 당위성이 바로 이 시편 110편에 기록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공부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금요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읽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서셔야 돼요.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있을 신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로서 선견자로서 미리 보고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는 예수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 누군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왜곡돼가지고 곡해돼서 그냥 주님 주여라고 핵심은 예수인데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여 여호와여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주가 예수시니까 핵심은 그 주 대신 예수를 우리가 부르고 의지하여 믿고 의지하여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것을 일찍부터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열어 알려주셔서 우리에게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미 난행 구절이라고는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겐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어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경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증거대로 확실한 증거대로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부르시고 의지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아서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어찌 당시에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 먼 훗날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주가 누구신지를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진실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주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감사하게도 진리의 성령 예수님을 이 땅에 진리를 참된 진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참된 진리를 알게 하셨는데 바로 그 주가 예수신 것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감사를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돌려드립니다. 바로 그 주가 예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예수 이름을 불러 아뢰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에게 일찍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 해주셨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선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세상을 밝히는 그 복된 말씀의 빛을 밝히는 그런 복된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이제는 진실로 말해나 이래나 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한신령 한신령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입을 벌려 진실로 오직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높임을 받으시는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정말 그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곧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그 예수님이 때가 되시면 그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주 예수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오직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부르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빛의 자녀들, 빛의 백성들, 빛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